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오늘 29절까지 말씀을 좀 보는데요. 이제 이 이야기가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헤롯. 그리고 참 끔찍한 이야기죠.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무너지면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부분의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내보내시고 전도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적을 이제 이루고 또 병도 낫게 하고 귀신도 내쫓고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와 이제 많은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이제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여기 마가복음 여기 그냥 보면은 13절에서 14절로 넘어오는 게 조금 이렇게 뚜렷하지 않은 것 같지만 병행하는 그런 다른 부분 누가복음 예를 들어서 9장의 말씀이라든지 그런 데를 보면은 헤롯이 이 소식을 듣고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헤롯이 이런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헤롯 왕이 했던 짓이 뭡니까? 이 요한을 죽여요. 이 이야기는 뭐 읽지 않아도 잘 아시는 거죠? 이제 제가 목소리 하니까 제가 쭉 읽은 그러는데 오늘 누가 좀 한번 이 본문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참 저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겠는데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럼 14절부터 29절까지 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주시면은 감사합니다. 참 읽으면서 어떠세요? 쟁반에다가 참 너무 끔찍하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쟁반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니까 또좀 쟁반국수라든지 뭐 이게 굉장히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참이 끔찍한 사건이에요. 근데 이 죽은 이 요한, 이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침례 요한보다 더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물론 하늘나라에서는 요한보다 더 크다. 다들 크다 하는 얘기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면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요한이 그렇게 이제 올 것이라고 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완전한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요한은 그렇게 위대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귀한 사람이었죠. 그런 요한의 죽음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요한이 죽었는가? 너무 끔찍스러운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그렇게 끝날지 몰라도 요한은 큰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중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또한 가지의 죽음이 있어요. 또한 가지의 죽음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잘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양심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양심의 죽음도 있었어요. 그건 바로 헤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헤롯. 이 여기서 나온 이 헤롯 왕 있죠? 이게 이 사람은 약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악한 자였어요. 약하고 악한 자였던 이 헤롯. 그래서 이 헤롯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여우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그 여우에게 전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우, 예수님께서 오실 때이 자는 아주 간사하고 교활하고 여우 같았어요.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이 헤롯 왕인데 이 헤롯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어린아이를 다 죽이도록 한 적이 있었죠? 그 헤롯 왕이 아니에요. 그 헤롯은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그 대왕의 아들이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 이 집안이 복잡해요. 이 헤롯 집안이. 이 헤롯 대왕, 그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두살 미만의 아이들 다 죽이라고 했던 이 헤롯 대왕이요. 자그만치 부인이 다섯이나 있었어요. 다섯, 그러니까 부인에게마다 자식들을 또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또 줄줄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들끼리도 참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자식들이 또 결혼해서 또 나면은 서로 간에 조카, 뭐 삼촌간인데 조카하고 삼촌하고 막 살아버리는 이런 경우까지도 있었어요. 근친이죠. 근친 상간에 그런 관계가 생겼는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헤롯, 이 왕이라는 자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자였습니다. 정식 명칭을 보자면 왕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본붕 왕이라고 하지만 왕이라기보다는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로마 제국이요, 그 지역을 이 유대인 지역을 네 부분으로 나눴어요. 분할시켜가지고 네 사람의 집권자들이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실제적인 왕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또그 명예욕이 되게 강해가지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꼭 나를 왕이라고 불러라. 아니면 너 끝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본붕왕이다. 나눠져 있는 그런 네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담당하는 왕이다.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주후 그 부분을 이제 다스린 게 4년서부터 한 주후 39년까지 다스렸어요. 그래서 주후 39년이 됐을 때 욕심이 더 생겨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한테 커다란 이제 그뭐 뇌물을 가지고 갔어요. 내가 전체를 다 다스리는 정말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 황제한테 미움을 받아가지고 프랑스, 지금 현재 프랑스 쪽으로 좌천당하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끝난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사람 양심이 무너지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거 볼 뿐만이 아니라 우린 또한 또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또 경계를 삼아야 되는 그런 교훈도 있습니다. 양심이 무너지면은요, 죄책감도 없고 회개도 안 돼요. 그리고 거짓말쟁이인 사탄의 유혹에 대한 경고도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선한 양심이 뭘까요? 사람은 다 누구나 다 양심 있지 하지만은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양심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양심은 좀 달라요.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을 찾으시면은요, 새번역 322페이지인데 신약성경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했습니다. 네, 그 선한 양심을 버리니까 더 이상은 양심에 화인맞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뭐 후메네오 알렉산드란 자가 있었고 그대로 사탄에게 넘겨줬다. 그냥 그렇게 무너진 마음 그대로 있도록 하니까 결국은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사도바리 넘겼다는 그런 말을 우리가 그 기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알고 순종하려는 의지예요. 양심 따라 하는 거지 뭐 우리가 그걸 보통 얘기하는데 사람은 나름대로 선과 악을 생각할 줄은 아는데 그 기준이 맞다고는 할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 확실해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듯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그 진리를 알고 순종하려는 의지가 선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양심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진리는 알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의 기준에 더 의지해서 행할 때 선한 양심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진리를 따르는 선한 양심에 의지하느냐 아니면 내가 주관적으로 만든 선, 악의 기준을 따르느냐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주관적으로 만드는 선, 악의 기준은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리가 사는 문화 속에서 배워요. 습득해요. 단체 속에서 배우고 성장 배경을 통해서도 가지게 되고 세대 속에서도 배우고 내가 어떤 지역에 따라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불변하죠.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제자의 삶 과정 우리 클래스에서도 잠깐 좀 나눈 적이 있지만은요, 선과 악의 기준이요, 이 선한 양심이 따르는 절대 선악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드는 어떤 그러한 선악을 따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상반되는 그런 일도 하게 돼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요 나치가 독일의 나치가 했던 가장 악한 일이 뭘까요? 유대인 대학살이죠. 몇 명 죽였죠? 600만 유대인 대학살 600만이죠 아마? 예, 엄청나죠. 예, 그런데 그렇게 죽였을 때요 그게 어떤 그 몇 사람만 움직여서 한 게 아닙니다. 독일 사회 전체가 사실은 그 일이 합당하다고 서로 동조했어요. 그게 그 세대, 그 지형 속에, 그 나라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선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정신적인 어떤 그런 모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처형하는 것이 선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그러한 주관적인 선과 악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대치되버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알고 순종하려는 의지예요. 그게 선한 양심을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헤롯에 갈등이 있었죠. 이게 보면 우리가 좀 읽었을 때 헤롯의 갈등 이제 보면은 20절을 보면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다. 자, 뭔가 갈등 같정이니 의로운 사람이니까는 좀 들어줘야 되는 것 같고 마음이 굉장히 씁쓸하면서도 달게 들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선 갈등이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의 갈등은 뭐냐면 양심의 갈등이라기보다는 약하고 악한 자의 갈등이에요. 어떤 갈등이냐면은 사람들 때문에 오는 갈등이에요. 사람들이 내릴 벌 때문에 내가 이걸 크게 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면 또 사람들이 이 의로운 요한을 쳤다고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그 때문에 갈등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벌을 줄 갈등 때문에 힘들었었지 선한 양심과 자기의 선악 간의 갈등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양심의 갈등이 아니었어요. 도덕성이 아주 저급한 자였습니다. 헤롯은 얼마나 저급했는지 결국은 이 지금 문제가 된 게 뭐였죠? 이 데리고 살던 이 아내가 누굽니까? 헤로디아라는 자기 동생 빌립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들들인데 이복 아들들이었어요. 다 이복 동생들이에요. 어머니가 다르니까. 그런데 이 헤롯 이 안티파스의 동생이 헤롯 빌립이라는 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였어요. 먼저. 그러니까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 빌립은 또 이 헤로디아를 취했지만 이 헤로디아는 누구였냐면 자기의 또 다른 이복 형제인 헤롯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자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카 관계예요. 조카 관계인데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이 안티파스가 가가지고 또 뺏어왔어요. 지저분하죠. 그 자기 아내하고 이제 이 빌립이 쫓겨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쫓겨나가지고 이제 로마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 헤로디아하고 이 빌립하고. 근데 또 자기 간에는 또 한번 자기 그 동생이 쫓겨났다니까 위로 삼아서 이제 로마로 간다고 해가지고 로마로 이 헤롯 지금 이 안티파스하고 자기 부인하고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는데 눈이 맞았어요. 누구하고 누가요? 헤롯 안티파스하고 헤로디아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버리고 자기 아내 버리고 둘이 짝짝꿍 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누구냐 하면 헤롯 빌립의 빌립과 헤로디아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헤롯 안티파스하고는 조카 관계죠. 조카 관계인데 이제는 또 자기 딸이 된 거예요. 조카가 딸이 된 거예요. 또 이 삼촌이었던 자는 또 자기의 또 의붓아버지가 되고 조금 복잡하죠? 좀 더 복잡하게 얘기해 줄까요? 예, 나가면 참 지저분하고 복잡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각각 버리고 살게 돼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 근친상간이고 간음이었어요. 그래서 침례 위원은 계속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사람들 눈도 들였긴 했지만은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게 분이 나는 거예요. 자기 자꾸만 건드리고 그래. 조용하게 있으면 괜찮은데 왜 자꾸만 건드려? 그래서 요한을 어떻게 해요? 옥에가 가둬버린 거예요. 이제 입 막아놓으면 괜찮잖아. 그러고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듯 선한 양심이 없으면은요 사람들에게 안 걸리면 선하고 걸리면 악하다는 그런 아주 저급한 도덕성 가지고 살게 돼요. 안 걸리면 선하고 걸리면 악할까요? 크리스천들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말 안 돼요? 그러면은 예를 하나 들어서 뭐 우리 현재 그러지 않겠지만 한국에 예전에 새벽 부흥성회 같은 게 있잖아요. 한국에. 근데 한번 그랬대요. 새벽 부흥성회하고 할렐루야 그냥 성령 충만받고 불받았다고 막 난리치고 그래서 나와가지고는 육교가 있는데 육교를 안 건너고 횡단보도를 그냥 막 건너더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하는 짓들이 교통법규 어기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뭐죠? 안 걸리면 오케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쉽게 오는 일이에요 이게.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로 도덕률에서 차이가 없다면 그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꼭 막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그게 꼭 막혔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를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달리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헤롯은 사람들만 크게 보였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안 걸리면 오케이, 걸리면은 안 오케이. 왜 안 오케이냐 하면은 그 양심에 걸려서가 아니라 벌 받을까봐 그게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달라지는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저급한 도덕률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가장 귀한 그런 도덕성을 따라서 살 수가 있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다 살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걸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기쁨 있는 삶을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좀 손해도 보고 느리더라도 나중에는 반드시 더 나은 일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인생의 좋은 열매 나중에 노년에 말년에 잘 맺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먹고 사람들한테 존귀함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그렇게 그같이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요 양심이에요. 하나님 따라서 살 때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예, 그 한번 122페이지 예, 보시면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이건 물론 그냥 버리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나 세상으로 자꾸만 성향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부모나 자매 형제를 오히려 그런 것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을 두고 살면 보세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갑절로 받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잠언서 같은 데 보면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나 하나가 아니라 내 후손들도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에 살면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아이고 예수 믿는 건 천국 가가지고 잘 살면 되지 뭐 여기서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야 하는 것은 저급한 생각이에요. 정말 장래를 못 보는 생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갑절로 받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음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헤롯 이 안티파스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헤롯 요한을 죽인 헤롯이 왜 이런 도덕적 딜레마에 빠져서 침내 요한의 목을 잘랐는가? 우리가 이제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생각해보면은요 우리에게 교훈도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이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인데 뭐냐면 피해야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정이나 느낌에 복종하면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감정이나 느낌에 복종하면 함정에 빠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정이나 느낌에 복종하면 함정에 빠진다. 아 예. 그거 길어서 잘 못하실 줄 알았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냥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냥 빠진다만 하잖아요. 그렇죠? 빠진다만 하셨는데 그래요. 그래서 감정이나 느낌에 복종하면요 함정에 빠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소위 얘기하는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지금 이제 그것도 지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가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대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은요 당신 느낌이 끄는 대로 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요. 모든 것은 주관적이야. 당신이 중심이야. 크리스찬은 아니죠.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죠. 그 느낌대로 하는 게 아니죠. 양심, 선한 양심대로 해야죠. 그런데 헤롯은 어땠어요? 자기 감정이나 느낌에 복종해버렸어요. 그 함정에 빠졌어요. 우리가 충동 구매하는 거 그런 것도 어떤 감정이나 느낌에 그 순간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팍 해버리는 거예요. 좀도덕질도 팍 해버리는 그런 거예요. 또한 동시에 마음으로 짓는 간음도 팍 해버리면서 느낌에 복종하면서 가다 보면 마음의 간음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가요 너무 감정이나 느낌에 복종하면 정글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정글이 돼요. 예. 어제 오하이오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있었어요. 어제 오하이오주는 좀 시골인데 거기가 갑자기 야생동물 정글로 변했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 주인이 한 75에커에 되는 그런 땅에다가 이 야생동물들을 키웠던 거예요. 유명했던 것 같아요. 아마 50몇 마리나 되는데 그 중에는 18마리의 이 벵갈 타이거, 벵갈산 호랑이 있잖아요. 그게 희귀종이래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없어지고 그런데요. 근데 거기 그렇게 많이 있고 17마리의 이 라이언, 사자들도 있고요. 또 이 그리즐리 베어도 있고 또 블랙 베어도 있고 뭐 또 이게 레오파드도 있고 뭐 굉장히 이제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탐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62세 된 탐슨이라는 사람이 우리를 다 열어지치고 다 도망가게 만들고 자기는 자살을 벌였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할 때 이제 지금 추정하길 이웃들한테 앙심 품고 한번 맛봐라 그러고서 그냥 열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자살했는데 이 사람이 그 동물 애착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컴플레인이 계속 이제 들어왔었대요. 그래서 1년 동안 또 교도소까지 갔다 온 거예요. 갔다 온 다음에 몇 주 후에 그런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그한 절제 그 오하이주 시골이 조용했던 내가 사람들이 나 여기 야생 동물이 다니고 있음. 차에서 내리지 말 것, 집에서 나오지 말 것. 완전히 그렇게 이제 변했었다 그러더라고요. 다행히도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저 경찰들이 저격수들이 들어가가지고 밤새 잡아가지고 48마리인가 그래 죽였대요. 몇 마리 생포해가지고는 동물원에 넘기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 원숭이 하나는 잡지 못하고 있대요. 그 원숭이는 어떻게 참 그러는지. 근데 원숭이도 죽여야 한대요. 왜냐하면 허피스 디지즈 때문에 잘못 사람한테 하면은 사람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 이제 죽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같습니다. 근데 주민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치 노아의 방주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감정이나 느낌에 복종하면요. 정글이 돼요. 터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충실해서 산다고 하죠. 아닙니다. 정글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법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해롭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감정의 충동이나 내 어떤 느낌의 충동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이 해롭이 빠진 이유가요, 체면 때문이었어요. 체면. 체면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체면. 사람들 앞에서 이 해롭이 선포했어요. 그죠? 그 조카의 그 딸아이 살로메한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나라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근데 그 아이가 뭘 원했어요? 요한 머리 주세요. 쟁반에다가 담아서. 그러니까는 뭐예요? 자기 체면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체면 살리기 위해 악행을 허락해요. 크리스천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돼야 한다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중요한 것은 내 말보다 누구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내 체면보다 내 얼굴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 얼굴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얼굴 앞에서 살고 있는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얼굴을 잊어요. 사람 얼굴을 봐요. 내 얼굴을 봐요. 체면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 얼굴 앞에서 살아야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게 경계인데 사람 봐요. 이 헤롯 같은 경우에 예수님 이야기 들은 다음에 금방 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목을 맨 요한이 살아났구나. 16절에서 그래요. 이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헤롯이 웃으면서? 아니요, 자기가 죽였잖아요. 근데 한마디로 뭐예요? 이 혼백이 돌아온 거야,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떨면서 얘기했겠어요. 여기서 교훈이 뭐죠? 악한 선택의 결과는 매일 나에게 가시가 되어서 돌아와요. 가인이 창세기에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편했습니까? 내가 뭔가 해버렸으니까 좋은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그의 평생에 그를 따라다니는 가시가 됐어요. 악한 선택의 결과는 매일 가시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 살아났다고 두려워하잖아요. 죄책감이요, 뼈를 녹이는 그런 괴로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게 뭐예요? 내 체면입니까? 내 감정입니까? 내가 한 그냥 선택입니까? 아니면 선한 양심입니까? 선한 양심이 돼요. 선한 양심이 돼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번에는 쉬워요. 선한 양심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께 했어요, 그죠? 하나님, 선한 양심을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한 그런 결의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무너지는 경우가 있었을 때,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무너지니까? 에이그, 한번 무너졌는데 뭐 또 무너진다고 뭐 별반 차이가 있겠어? 아니죠. 무너졌을 때 어떻게 되죠? 회개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회개가 회복의 첩경이에요. 오늘 따라할 거 많은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개가 회복의 첩경이다. 네, 요한일서의 말씀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요한일서 1장 9절 370페이지 세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약속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신실하게 자백하면. 왜 이런 길을 열어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세요. 그러나 그냥 회복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죄라 하는 것을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선한 양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내 생각 달라요 하면 선한 양심이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만든 주관적인 선과 악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양심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선한 양심으로 돌아와야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헤롯이 끝의 모습은요,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잖아요. 체포당해서 끌려다니시죠. 근데 헤롯 앞에 가는 적이 있어요. 헤롯이 한번 보고 싶다 그래요. 누가복음 23장에 보세요. 23장 6절서부터 보면은요, 네, 6절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나와요. 8절에 보시면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했고 또 그는 예수가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물어봤다. 그러나 예수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예수에게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아보냈다. 네가 왕이냐? 그러면서 조롱한 거예요. 이 헤롯이 이게 헤롯의 결국이에요. 예수님을 구경거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이 헤롯이 침례 요한에게 그렇게 악행을 했을 때만 해도 그나마 그래도 죄책감에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더 나빠져서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헤롯이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봐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까? 안 하셨어요. 끝내야 말도 안 하셨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이 헤롯 안티파스에 대한 케이스를 클로즈 해버리신 거예요. 케이스 클로즈. 더 이상 헤롯은 돌아올 길이 없었어요. 이 예수님은 헤롯의 양심이 되시는 분이에요. 헤롯은 양심으로 예수님을 맞이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우리 양심이 무너지면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게 돼요. 하나님을 경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입에 붙은 하나님이지 내 생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인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제대로 마음에서 나오질 않게 돼요. 그러나 저희들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기도하면서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도 보게 하시고 그럴 때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런 시간 중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말씀을 받게 하신다면요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인지 몰라요. 세상은 선한 양심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세상은 그저 자기들이 만든 양심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심으로는 살아나지가 못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선한 양심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또한 감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선한 양심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을 때는 미루지 말고 회개하고